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들은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사 오직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기사를 행하고 또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굉장히 그 놀라운 많은 감동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자기를 옳다고 했을 때 그거와 반대되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반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상종을 안 해, 무시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꼭 죽여야만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움이라는 말을 할 때 미움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무관심하다. 또 아니면은 내가 없이 여겨서 그냥 상관하지 않는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미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또 사랑하는 만큼 집착하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중하고 그 사람이 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해야만 내가 그 뭐라 그럴까 내 한이 풀린다고 그럴까 내 마음에 그 만족이 오는 그러한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 미움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미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감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누구를 미워해봤나 할 때 별로 그게 저에게 감이 안 잡혀져서 저희 남편에게 물어본 일이 있어요. 뭐, 도대체 니꾸심이라는 그 미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를 다 이미지하고 어떤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남이 잘 되면은 화가 나고 남이 잘못되는 거를 바라는 게 미움이라고 저희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별로 그런 생각은 가져본 일이 없는데 별로 남하고 비교 경쟁하는 그런 사고나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남에 대해서 그렇게 뭘까 미움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집착을 가져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또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꼭 죽이려고 두나? 자기를 꼭 괴롭힌 것도 아닌데. 자기들을 뭐못 살게 하고 뭐 정말 밥줄을 끊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자식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뭘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해를 입힌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고 예수님이 정말 눈의 가시처럼 꼭 뽑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 아, 그게 미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미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영과 없이 미워한다. 증오한다. 그거는 아주 눈의 가시처럼 이거 꼭 뽑아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당했으면 너희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니야. 아,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마땅히 예수님에게 있으면 당할 그러한 대접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꾸로 회색 분자라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세상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을 미워하고 거꾸로 마주 정말 물고 먹고 싸우고 네가 나한테 이래? 나도 이런 그런 등돌림도 없고 그런 마주쳐서 부딪히는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건 연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 번 잘하다가도 내가 너무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에 문이 닫히면 식어지면 우리는 안 하려고도 하고 내가 왜 해야도 하고 우리는 피하고도 싶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영거 없는 미움에는 사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가지 영거 없이 받는 미움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붙었기 때문에 받는 미움.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미움이에요. 세상을 사랑을 계속하는 마음이 지켜지면서 세상을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생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내 몸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원함이 유지되면서 받는 그러한 그 정말 미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는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돌 던지는 자를 자기를 화형을 처하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영거 없는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거 없는 미움을 받은 것을 사도들은 기뻐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으로서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죠. 나 위험하니까 나 힘드니까 다 도망가는 그러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기적기사를 행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하게 하심대로 살 수 있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삶의 열매예요. 화려한 것이 열매 아닙니다. 뭐 공부 잘하는 것 열매 아니에요.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열매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이 정말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는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하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인이지만 우리는 인생이지만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 같은 인간이고 속에는 썩은 걸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우린 거룩하게 살 수가 있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내어버리면 세상 것만 내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의 지혜로, 그의 거룩으로, 그의 의로, 그의 정말 너는 내 거야 하는 그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너는 내 거야, 피값으로 샀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피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것이요. 그만큼 하나님은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내 거라고 해줬다라는 거기에 감동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거기에서 그냥 결정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그 자리 지켜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말하고 하나님에게 졸라대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맨날 하는 거면 내가 하나님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내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거 되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이고 택하심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너희들을 내 안에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큰 그릇이라면 조그만 우리 그릇을 그 안에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조그만 우리들 안에도 같이 넣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같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하나님하고 같이도 아닌데 하나님 거를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느냐? 없다 얘기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갖지 않았고 성령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는 성령 가졌어. 나는 영생 가졌어. 나는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해서 지금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으로 열매로 그것은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증거가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말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와 내가 증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자랑한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랑스럽지 않고 내가 큰 소리 친다 그래서 내 믿음, 내 마음 지켜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오리니 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하룻밤도 안 지켜지잖아요. 우리는 지켜질 것 같아요? 안 지켜져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한 거라고 해서 금방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나오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에 생명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매일 나를 부인하며 그러면서 살도록 하시는 성령의 그 시작하신 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야? 시작이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다 되었다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가졌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완전히 채워졌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왜안 채워졌나? 그분이 우리보다 작아서 안 채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구습에 달린 것이 우리 안에 아직 내가 믿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아직 성령을 줬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작아진 것처럼 보이고 아직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능히 열매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열매라는 게 과정이 물론 필요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데에 이렇게 씨를 심었으면 똑같이 자라야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앞서가고 먼저 간다고 하는 사람이 뒤쓸 수도 있고요. 뒤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앞설 수도 있는 성령이 하는 일은 그 시간은 우리가 우리식에 뭐 태어난 시간은 다른 게 순서가 있어도 죽는 시간은 뭐 순서가 없다고 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섰다 하면 쓰러졌고 안다 하면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한다. 그것이 어느 면에서 모든 답입니다. 우리의 잣대나 우리의 보는 거나 우리의 큰 소리 치는 거 그거는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주님이 아십니다예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 아니면 살수 없으니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게 확실한 거고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계속 비춤 받아서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혜로 지식으로 그리고 명철로 역사하시는 그분에게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안다 하고 내가 할수 있다 하고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나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에 주의 뜻대로 되기를 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그럴 때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쭉 공생애를 같이 했는데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증거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니까 결국 제자들도 증거하게 된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증거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자신입니다.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렇고 증거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수님 되심, 살아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야 그것이 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제껏 알고 있던 율법의 그 성경 지식, 그리고 경험,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의 다루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는 언제든지 자기 지혜나 자기의 경험, 자기 어떤 것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얼마만큼 정말 옷깃을 여미고 경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는 자기가 율법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율법을 다 행했다라고 할 만큼의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하는 자로 서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바울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정말 온 전신과 모든 것 다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나야, 네가 믿지 않는 예수야라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그렇다고요. 얼마나 안 믿는 부분이 많고 의지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얼마나 높이지 않는 부분이 많고 얼마나 경외하지 않고 얼마나 경배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듣지 않고 맘대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는데요. 말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15장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예수님의 기쁨을 주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14장에 보면 내가 나의 평강을 주노니 하면서 평강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뭐를 주셨어요? 세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인해서 본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그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은 성찬을 제정해 주셨지요. 예수님을 항상 기념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한 살을 먹고 피를 마신 한 지체됨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거를 계속 기념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밤에 하신 말씀도 많고 하신 일도 많고 너무나 중요한 거라 정말 집약해서 전부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너희들이 앞으로 미혹당하거나 어둠에 나가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빛 가운데 거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는 계속적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지금 빛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더 큰 기쁨을 갖게 되고 정말 지금 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에게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좋은 것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안다는 것은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그 일이 닥쳤을 때 아, 이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추레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 그것이 바울이 그랬지요. 바울이 예수님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당할 때 당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황 안 했을 거예요. 왜? 미리 알한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 때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에게 속해서 살면은 뭐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리라 했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고 없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 놀라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로 보여지는구나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남편보다 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데요. 남편이 너는 예수 믿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완전히 버리고 그냥 맘대로 행하는데 그 말이 제가 뭐예요? 아, 그렇지. 나는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다. 왜 성령님은 그거 외에 나보고 하라고 한게 없거든요. 축복하고 그다음에 섬기고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아니, 저주하더라도, 핍박하더라도, 뭐, 원수도 사랑하랬는데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남편인데, 주처럼 섬기라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겠어요? 아니면은, 사랑하기를 포기하겠어요? 용서하기를 포기하겠어요? 아니면 섬기기를 포기하겠어요? 축복하기를 포기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 믿는 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남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이 하나도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보는구나 하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왜? 그때 저는, 사실, 미국에서 여행 중에 주님 만나고 세례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애들 데리고 제가 일본 교회도 가기가 어렵고 한인 교회는 멀었고, 교회 가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 교회 가는 거를 굉장히 방해했기 때문에 결국 테레비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그냥 주님하고 같이 생활하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난데,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나에게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고 문에 붙여주고 우리 교회에 누구라고 무슨 이렇게 임명장 주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봐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 봐서 너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뭐예요? 인정이었어요. 저를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놓고서 쭉 봐도 그것이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지향은 하지만, 항상 원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 내가 여기까지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철조망을 갈 때 조금만 고개 들면은 찔리듯이 내가 조금만 나도 사람인데라는 말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에 기쁨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잔데에 그 정말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데 하면은 화가 나고 슬퍼지고 이거 나는 뭐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 내가 받아지는 세상에서 받아지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세우심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딱 권세가 그 권세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권세,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권세, 그리고 나를 짓밟는 자를 내가 뭐 자원해서 짓밟혀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 들지 않는 권세, 내가 사람이에요를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려니까 점점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요.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외국에서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점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을 몰아가시니까.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출애당해요. 아무도 상대 안 해줘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때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제 삶을 아는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신비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아주 신기하게 사는 사람으로.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애들하고 살아남아서 그렇게 남편에게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를 다 신기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 자신은 신기하다기보단 참 당연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삶이었어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사람이 상관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이 이렇게 짜여지는 그러한 삶이에요. 먹을 거가 그 엘리야가 그 까마귀가 보내서 먹듯이 만나가 내리듯이 네 아이 데리고 살 방도가 하나도 없고 자기 몸은 류마티스에 정말 어떻게 몸이 어떻게 또 안 되는데 아이들 하나하나 그리고 파킨슨 병 걸리신 시어머니 모시고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는 맨날 없어지지 이 아이는 또 맨날 쓰러지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말씀이 짜이는 생활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보는 생활이에요. 근데 그 보는 생활은 보이는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들 그 삶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옆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민교회하고 한국교회나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말들은 많고 이론은 많고 서로 그 뭔가 옳고 그름은 많은데 굉장히 거긴 답답하고 힘이 들고 뭔가가 정말 주님하고 누림이 저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골방을 찾게 되고요. 세상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예수 믿는 자로 그들에게 빛과 소금 노릇하며 그들에게 보여졌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더 구석으로 골방으로 제가 이렇게 몰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도 거기도 세상인 줄 알았어요. 거기도 주님이 정말 교회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요. 복음이 교회야말로 성령이 필요한 곳이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만 운행하는 그러한 지체들. 왜?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를 믿는 믿음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의 방법론은 있는데, 실제로 자기와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과 붙어서 가만히 가지로서 있는 그 삶이 어떤 건지가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막 찾아다녀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를 살리시고가 지금 뭔가가 믿어지지 않는가 봐요. 저로서는 그게 굉장한 쇼크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어떻게 그러고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 이 말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제가 잘 믿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 정말 받은 충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말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주 안에서 주님을 같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때, 같이 권면하고 같이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환희라는 거는, 그 기쁨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지요. 왜? 세상에 없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지체를 만났으니까. 그 지체라는 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보다도 큰 보석이고, 그 무엇보다도 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과 교제만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없어요. 왜? 성령의 만나게 하심, 이끄심이 아니면 우리는 만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어질 필요도 없고, 교제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복음으로 짜지니까. 세상은 다 자기 유익이 있고 어떤 같이 무엇을 하려는 목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면은 남이잖아요. 그 목적이 지나면은 서로 딴 계산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주안이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뭐 하거나 지체로서 너희들은 한 그 너희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들이라는 거가 바뀌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에 서로 사랑하는 서로라는 것 외에는 우리는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알 필요도 없고 나에게 잘해줄 사람인지 유익이 줄 사람인지 알 필요도 없어도 형제라는 거를 알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인 거예요. 내가 알 필요가 있고 내가 뭐를 어떻게 얻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예요. 지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체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 번도 외롭다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어딘가 다 세상 어디든지 형제가 있고, 세상 어디든지 지체가 있고, 세상 어디든지 식구가 있잖아요. 그게 주안의 세계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지금까지 막 잘해주고, 같이 해주고, 같이 일하고 막 했는데도 세상적인 게딱 들어가면 어떡해요? 금방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목하려고 해도 주 안에서 화목한 거지,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면 우리는 그냥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중심으로 내가 가서 이렇게 뭐랄까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분열시키고 그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으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하고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하고도 합하고 하나님하고도 합하고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건져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갔어요. 어둠에서 나와야 빛 가운데 가요. 양발 못 고쳐요. 우린 두 주인 못 섬겨요. 우리의 신앙은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거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말만 있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위선자라고 했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에게 왜 위선자라고 했나? 그들은 남이 보기에 행위까지도 온전해 보였어요. 그들은 그들이 알 수 없는 내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위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겉은 깨끗하지만. 겉은 깨끗한 거예요. 우린 겉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근데 그들은 겉이 깨끗했지만 아주 완벽한 종교인으로서 완벽한 경건주의자로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안에는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 겉에도 안에도 정말 된 거 하나도 없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거룩이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신 그 한 가지 은혜 때문에 그 보혈의 권능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임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내 의로 사는 거 아닌데 누구의 의를 있다 없다 하겠어요. 누구의 의랑 비교하겠어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뭐 별별 것 다 아는 척하고 다 똑똑한 척 다 해도 저들이 뭘 모릅니다.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건 어떠한 스승보다도 어떠한 노인보다도 낫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인보다 선생보다 스스로 나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식, 가르치심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월등, 우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교가 안 되지요. 아멘.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은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몰라서다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의 형제들의 믿음을 놓고 저 사람은 잘 믿니 못 믿니 이거는 옳으니 뭐니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저 사람은 이단이니 아니니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이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 자 돌 던지라 그랬는데 우리 눈에 들뻐도 모르는데 우리가 얼만큼 치우쳐져 있는지 우린 지금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보고 듣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에게 소문 듣고 뭐하고 얘기해요. 저 목사님은 이렇다 저 교회는 이렇다 뭐에다 우리 막 얘기할 때 진짜 뭘 얼만큼 알아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얼마나 증거와 많은 거를 해가지고서는 판단하죠. 그래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에 많은 증거와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해도 잘못이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해치운 일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룻밤도 갈 거 없어요. 소문에 듣고 딱 그냥 내 선입견과 내 편견 그리고 내 잣대에 걸쳐서 그냥 같이 동조해버리고 같이 입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렇대가 이제 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것처럼, 내가 본 것처럼, 내가 들은 것처럼. 전에 들었으면 전에 들은 것이지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니지요. 내가 직접 생각해낸 거와 내가 전에 들은 건 다른데, 전에 들은 것이 자꾸 머릿속에 있다 보면 내가 생각해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소문이 아니라 진짜가 돼버려요. 내가 본 것처럼 돼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이라 얘기해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헤아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단이라도 구원받아야 돼요. 불교 신자라도 구원받아야 돼요. 모슬렘이라도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 모든 이웃, 모든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그 채찍질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저들이 뭘 할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의 권세를 가진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 권세를 우리도 가졌어요. 우리는 형제들의 죄를 대신 충보하며 용서를 빌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나한테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르기 바쁘고. 그래서 내가 화나요. 슬퍼요. 그거 고백하기 바쁘고. 그 죄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서 저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우리가 자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만약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안다면 그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든지 함부로 헤아린다든지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정말 정죄한다든지 아니면 원수 갚는다든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문제는 내가 옳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는 잘 믿는다거든.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돌 던지라고 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분명히 간음해서 그게 나쁘다, 율법에 안 된다, 그거 죄다. 그 말이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누구냐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도 탕감받아서 우리도 용서받아서 우리도 오직 은혜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가 그 때를 당하면 너희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 거를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제 예수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때그때 가르쳐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령님 다시 오시는 그 동안에 어떻게 해요? 지금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라도 지금 미리 가르쳐 줘야만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야만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우리가 이제 애를 집에다 두고서 집보라 그러고 어디 갈 때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갑니다. 왜? 가야 되니까. 올 때까지 잘 지키라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보통 때는 뭐예요? 내가 있으면은 그냥 내가 그때그때 얘기하면 되고 그때그때 지켜주면 되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 나오면 이렇게 하고 문은 이렇게 하고 뭐 불단속은 이렇게 하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전에 제자들의 마음에 동요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그들이 놀라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두렵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요, 이제 만약에 엄마가 나갈 때 애한테 그렇게 하면 애가 그걸 그렇게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놓치는 거 많은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우리를 두고 어디 가? 팔려서 못 박혀, 아, 십자가는 그때 모르고 그냥 달려 돌아가셔? 뭐 이런 것 자체로 지금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말들이 그들에게 그때 실감이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해. 내 평강을 주노라 해서 평강이 금방 왔고, 내가 기쁨을 주노라 해서 기쁨이 왔고, 지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돼서 내가 지금 넘어졌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니까, 아직 내가 떠났다가 말이지, 안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아직 그렇게 큰 실감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모르고 잃어버리고 알아요. 아, 이거였구나가 없어진 다음에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했다는 말이 있을 때는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당연히 여기고요. 잃어버리고 나서 아, 그게 얼마나 중요했고 얼마나 그게 고마운 일이었고 얼마나 그게 정말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런 고난이 오히려 유익했다는 말이 우리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잘 감이 안 잡혀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그 발길도 알고 그 후도 알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도 알고 아버지에게로 갈 것도 알고 가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도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피해자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환란을 당하는 걸 알고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미움을 당할 걸 알고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걸 알고 당하는 거고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받아줄 수 없고 아니 우리가 세상과 합할 수 없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환영받고 그것으로 기뻐한다면 우린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그렇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적당한 예가 될지 아닐지는 몰라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 표창장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땐 사람들이 다 박수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인생으로서 정말 병들어서 이름 없을 때 사랑하는 자여 하고 불러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따라오는, 세상이 추켜주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30년을 선교지에서 뛰었는데요. 일선에서 뛸 때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사역자들도 많이 만났고 교회도 많이 집회를 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이 들고 병 들고 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냐 내가 세상에게 속한 자냐는 주님이 아시는 거지요. 우리는 사람이 인정해줘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인정 안 해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선에서 뛸 때 칭찬받는 거는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필요성과 그 보이는 결과 때문에 받는 거지 나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것은 가장 약할 때도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나예요.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모입니다.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나한테 빼갈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들은 모여요. 불 있는데 나방이 모이듯이 나한테 뭔가가 가져갈 거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모여요. 예수님에게도 그랬어요. 뭔가 듣고자 얻고자 받고자 나중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꿈꾸고자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똑같은 예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그리스도신데 다들 흩어졌습니다. 다들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어디서 나타나요? 사랑이라는 거는 가진 것 같고 내게 어떠한 계산 갖고 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을 주든 안 주든 그 사람이 나를 인사해 주든 말든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인사하고 너에게 유익하고 너를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세상에서도 하고 죄인들도 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명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정도의 사랑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정도의 사랑까지도 식어져가는 세상이에요. 전부 이기적이고 서로 불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세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히려 깜깜한 밤에는 별이 빛나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 땐 그랬어요. 암흑세계 같은 예수님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모르는 거기에 조금만 치면 깜깜하기 때문에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밤인데도 네온사인이 인간적인 것들이 화려하니까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진짜를 찾으려면 깜깜한 그 인간적인 모든 게 다 재해지면 밤이면 깜깜하게 돼 있잖아요. 인간적인 화려함으로 가려진 그러한 것들은 다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빛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우리 보고 세상의 빛대라 하는 그 빛이 그냥 형광등이나 저기 해서 인간이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아무도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아무도 섬길 수 없는 곳에서 아무도 평강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지금 소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보혜사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은 우리가 제일 받기 싫은 거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해도 책망받으면 삐져요. 책망받으면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으로 써진 서물이지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써주셨는데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기에 훈련하기에 유익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거 하는데 유익화되는 거는 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성령으로 역사되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머릿속에 담긴 지식밖에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잣대밖에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하자면 헤아림밖에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남의 형제의 눈에 튀는 바도 자기 눈에 대들 뿐 못 봐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비춤 받고 내가 그 헤아림 잣대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가르치고 그 말이 나를 훈계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수정하고 나를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도록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한데 뭐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은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지식으로 높아지는데 내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의식할 때만 고치는 거예요. 남이 있어서 내가 옷을 이렇게 옷 여민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고쳐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항상 그냥 똑바른 거예요. 성형을 자꾸 하면 진짜 자기 얼굴이 뭔지 자기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기 때 얼굴을 자기가 기억하는 자가 없고요. 자기가 노인 되었을 때 얼굴을 자기가 미리 알 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나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만들어지지 않는 게 나예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게 나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게 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흉내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손찌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린 가지로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부터 생기가 양분이 와서 열매라는 가지하고 다른 형태의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나무하고도 다르고 가지하고도 다른데 그 열매가 뭐예요? 이 나무의 열매라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린 영광 안 받아요. 가지의 열매라고 안 그래요.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광 받을 필요도 없고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영광 받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의 하심을 나타내고 영광 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본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지금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열매를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개념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옳음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끝없이 선악을 가리고 헤아립니다. 자기를 의로 놓고 자기를 선으로 놓고 자기를 좋은 것으로 놓고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거를 나쁜 것으로 놓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원하는 또 그 좋은 것이 안 된다고 열등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가 그려는 어떠한 그 공상적인 그거를 놓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아내라는 것은 그 아침 6시 전에 일어나서 동네를 다 저렇게 빗자루질 하고 그리고 이제 앞치마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아이를 식구들을 깨고 조용히 우리 이제 일본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니까 목소리가 이제 사분사분 정말 발소리 하나 안 내고 목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해가지고 물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해가지고 식구들을 다 밥상 차려서 깨워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여자를 아내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왔을 때는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르고 그러고서 오자마자 아기 낳고 뭐 하고 하면은 아침 6시 전에 일어나서 뭐 그거 하는 그런 그 모양이 아니잖아요. 앉는 거, 먹는 거, 뭐 하는 거부터 우리 남편 시집살이라는 거는 그 남편이 그려놓은 형상의 아내에 맞지 않으면은 정말 그렇게 경멸할 수가 없다. 그 여자가 아니고 그건 아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 남편이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그게 틀리다 맞다가 상관이 없이 내 남편이 요구하는 거를 내가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맞춰주고 싶고 맞추려고 하는데도 제가 습관이 안 돼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다르면 어떻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있는 대로 정말 여자도 아니고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뭔가 아닌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요. 참 기가 막힌 그게 많은데 제가 그것이 지금 일본 선교 하는데 가장 도움이 돼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많이 일본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일본 문화, 일본 사람들의 가치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냥 생활 속에서 계속 요구를 당했기 때문에 안 고치면 안 됐어요. 거기에 안 맞추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욕은 그거보다 더 강해요. 실질적으로 강하다 얘기해요, 우리가. 안 고치고 베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뭐든지 하리라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하리라가 자원함이 된다면 내가 남편 무서워서가 아니라 남편한테 야단 맞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내 남편인데 뭐 그게 그렇게 죄지르는 얘기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근데 제 육체가 안 되고 제가 안 돼서 못하는 것 때문에 받을 때야 정말 어떤 때 너무하다도 싶고 마음은 해주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된 건데 꼭 마치 내가 안 한 것처럼 할 때는 그게 아니라 내가 잊어버렸다든지 내가 지금 힘이 들어서 그게 안 된다든지 뭔가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도 변명이 통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잠잠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변명했다가는 부딪히고 더 말이 커지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런 연습을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와야 됐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연습이었어요.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거가 그런 거였거든요. 남편이 나를 뜯어 고치는데 뜯어 고쳐줘야 되는 나인 거예요. 거기에 싫다고 말하고 싶다든지 나는 한국에서 그렇게 안 살았다든지 나는 지금도 한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말이 필요 없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한 번도 그런 남편에게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비웃맞히거나 남편 무서워하거나 무슨 남편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딸이었기 때문에 아 나는 할머니들한테 곱게 자라서 정말 내가 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사람들 속에 자라서 내가 하나님의 딸로 앞으로 사는 데에 사람을 맞춰가야 되는데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나를 고치지 않고 사람 사랑하겠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비유맞추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상대방의 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원함을 얼마나 우리가 예민해야 되나. 그때는 힘들지만 그때는 슬프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징계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구습을 고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징계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연달되면 어떻게 거기에서 평강한 을가 그게 연습이 되면 어디 가서든지 편하게 살고 어디 가서든지 상대방에게 내가 맞춰줄 의사에 아무 갈등이 없어요. 몸이 안 돼서 안 되는 건 못 되는 거지만 그 외에 내가 왜 해야 되든지 난 안 하고 싶다든지의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마음 고생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래. 저는 원래 큰딸로 할머니 둘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속에서 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뭐가 옳으냐, 뭐가 죄냐, 뭐가 그거를 이렇게 정하는 게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당하는 자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렇게 살때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재판장이 재판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중 석에서 이게 죄다, 뭐가 죄다 하는 거 시끄러운 소리나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죄, 그 죄는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보여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의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뭘 하는지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우리 15장 보면 그런 말씀이지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가 죄 없으리라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내 아버지를 보았고 그런데도 또 미워하였도다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갖고 자기의 잣대로 자기가 자기식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요구하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옳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저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고치려고 아주 크리스천, 완벽한 크리스천으로 뭘로 고치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그 범위밖에 못 고쳐요. 누군 또못 건드리게 해요. 그래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를. 제가 남편에게 받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순종하라 그랬어요. 나보고 남편 고치라고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편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고쳐 나가실 걸 아는 거예요. 고친다기보다는 그 가진 것, 우리의 육의 거를 자꾸 버리는 정말 연습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훈련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원에서. 우리는 누구한테도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될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훈련자로서 하고 양육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는 유순한 유모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젖먹이고 다독거리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엄마 사역이라 그러면서 젖줄 대주고 다독거려주고 괜찮아 괜찮아 해주고 그리고 더러운 거 씻어주고 그 아이의 가장 좋은 상태, 가장 편안한 상태로 하게 섬겨주는 역할이 엄마 역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직 자라야 되니까, 아직 가야 되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키우실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만약 선생이 되거나 내가 훈련자가 되거나 내가 고치려면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애를 망가뜨리고 애를 지금 뭐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너희들은 애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애를 살린다. 우리는 살리려고 한다는 게 죽이는 거예요. 숨통을 막거나 아니면 빨리 가라, 늦게 가라, 이래라, 저래라를 완전히 컨트롤하려고 들잖아요. 의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의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기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는 지금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희들이 한 짓이다.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해서 한 짓이다. 그것이 잘못이었다라고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 옳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나 옳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하신 일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셨다고 하는데 더 하는 거고, 하신다 하는데 내가 또 뭐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가 이상하다, 예수님이 뭐 잘못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왜 사랑인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이러냐, 이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를 놓고 내가 틀린 걸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뚫리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가진 의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이 안 된다예요. 너희들이 정죄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심판하는 이는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는 뭐예요? 세상의 권세와 권위를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세상의 임금을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정말 묵살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의요, 내 말이 진리요, 내 말이 사실이라고 밝혀주시려고 성령님은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에게 자꾸 어리광부리고 자꾸 칭얼거리지 마세요. 오히려 성령님께 배우고 성령님을 내게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두었을 때 우리는 평강하고 기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죄에서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으면 저는 새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으면 저는 자유하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좇아 살면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을 기쁘시게 하리라. 그 예수님 말씀하신 세계명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섬긴 것처럼 섬기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하게 되고, 그것은요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하게 된다예요. 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고 싶습니다를 거할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성령에게 그 좇지 않는, 합하지 않는 내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의의를 갖고 내가 헤아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세상적인 죄와 세상적인 그 의와 세상적인 심판이 내 안에서 성령의 하심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토해내고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 안에 나아가야지. 내가 헤아리고 내가 열심으로 하고 내가 내 의의를 내세우고 내가 정죄하고 그 비판하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아무리 비춰주셔도 우리는 비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래요?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확실히 밝혀주신다. 하나님 타협 안 하십니다. 누가 죄를 져도, 어떤 영적인 리더가 죄를 져도 죄는 죄라고 밝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적당히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나온 것은 다 빛이라. 죄를 밝혀주시면 죄가 큰 곳에 더 큰 그 보혈에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소식, 정말 저희들의 영을 자유하게 하고 저희들의 그 마음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또 생기로 채워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저희들의 복됨을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합하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불쌍히 여기시사 매일매일 밝혀주시고 매일매일 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모든 불의에서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